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같이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속성 관련해서 13번째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믿는 것이 사랑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에 대한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을 멸시하지 말고, 연은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21절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좋은 것만 취하라. 이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야. 라는 좋은 말을 내세우면 아무거나 다 믿어.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 말을 사도바울은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당을 이루어서 적대적 관계로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을 때그 상대방을 볼때 좋은 면 대신에 나쁜 것, 잘못된 것만 눈에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럴 때그 상대방을 향해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죠.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할때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과는 끝났다.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접어버리는 거죠. 마음을 닫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기대감을 저버리는 대신에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한 언쟁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부모 마음에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이제 잘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식 키울 때 섭섭한 일 많이 경험하죠. 어떤 희생과 애정으로 키웠는데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반복되거나 하면은 환멸을 느끼거나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크게 작동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사랑은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우스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노모가 홀로 키우던 아들을 장가 보내고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보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양손에는 정성껏 담근 김치와 맛있는 젓갈, 가득한 반찬통을 들고 이제 힘겹게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거실로 들어서다가 우연히 아들 내외가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당신이 1등이지. 그럼 2번은 장모님. 그럼 3번은 우리 강아지. 그럼 4번은 우리 엄마. 먼 길을 달려오신 어머니가 현관문에 김치와 반찬통을 놓고 이런 쪽지를 한 장 남겨둡니다. 4번이 3번에게 죽어간다. 참 섭섭하죠.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이 섭섭한 마음이 크게 들 때에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 영역과 관련된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저버리지 않는 것,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Always looks for the best, 최상의 것을 찾으려 애씀, 이렇게 했고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최상의 것을 찾으려 애쓰는 것 사랑이다, 이렇게 했고요. TPT라고 The Passion Translation이라고 있어. 요즘 잘 나가는 번역본인데, It never stops believing the best for others. 상대방에게서 최선의 것을 믿는 믿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림일 수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이러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게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는 심리적 행동의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가르치는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나아진다. 교사의 기대가 크면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다시 말해서 잘 믿어주면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심리적 행동 원칙입니다. 원래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서 키프로스의 왕이었는데 갈라테이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조각 작품을 진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에 감동한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실제 여인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이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른 말로는 그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968년에 미국 교육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슨이라는 두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에 지능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재미있는 어떤 실험을 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20%의 맹단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어떤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뽑아요. 20%를.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개월 안에 성적이 향상될 아이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담임선생님이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아들이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담임선생들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20%의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아니나 다를까 8개월 후에는 그 아이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것을 로젠탈 효과, 로젠탈 이펙트 또는 교사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믿어주고 기대하는 만큼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없는 성적표를 가져온 아들에게 아들아 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힘들 때 그 말이 필요한 거죠. 이와는 반대 개념이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효과.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의 신체에 붉게 다룬 그 인두로 그 낙인을 이렇게 찍는데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사회 심리학에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미리 낙인을 찍어버리면 실제로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형태의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학생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여. 왠지 제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 걷는 태도 좀 봐. 아, 금방져 보이는데.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미리. 그러면 그 학생이 그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면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요것 봐라. 내 판단이 맞았네. 확실히 문제아야. 그러면서 남은 학기 동안에 내가 너를 덜덜 볶아주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은 이 선생님의 그 확고한 그 태도, 시선,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여기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개선의 변화의 행동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저 따위 학생들만 나한테 걸리지? 이렇게. 본인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한 아이를 쳐다보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책한다라는 거죠. 약 21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가 있습니다. 신창원이라고요. 탈옥수 신창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가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신창원 907일의 고백, 이러한 책을 발간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니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신창원이 자랐는데, 그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샹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엄마 없는 가난한 집 자식,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랑이 아닌 태도로 그 사람을 판단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은 부정적인 기대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 가망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본문의 원리를 성경의 어떤 인물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2절 잠시 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임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한 결과 옥에 갇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가 교회 강력한 중보 기도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의 개입으로 옥에서 풀려나요. 옥에서 풀려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던 그 장소로 갑니다. 그 장소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큰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인가? 이름이 앞에 있는 것은 뭐 first name이고 뒤에 있는 것은 last name, family name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 마르코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인이 외국에 살면서 하나는 한국 이름을 쓰고 또 하나는 영어 이름을 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히브리적인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회에 동화된 어떤 문화를 접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 요한. 그래서 두 이름이 주어집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기현이 영어 이름이 케빈이거든요. 친구들, 키위 친구들은 아마 케빈으로 부를 것이고 한국 친구들 또 만나면 기현아 이렇게 부르겠죠. 케빈, 기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조수 한 명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때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에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는 거죠. 바나바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유복한 잘 살았던 사람 같고요. 동일하게 그 누이 가정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장에서 13장에 있는 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눈 가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20살이 안 된 나이 어린 형제가 선교에 동참해요. 아, 귀한 일이죠. 나 선교지에 데려가 달라고. 그때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선교지는 항상 다 열악한데 21세기 선교지도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2000년 전에는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신을 수행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귀한 일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작은 속주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진입하면서 지행과 풍토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이 젊은 청년이 겁을 먹습니다.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귀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결심 가운데 함께 길을 떠났지만은 그 현장을 보고서 이 젊은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중단하고 귀가하죠. 왜냐하면 버가 북쪽을 지나는 그러한 험준한 산맥과 그곳에 있는 그 말라리아에 대한 전염병 두려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에게 이방 선교지의 그 열악한 상황이 큰 도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 여행 도중에 귀가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억에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안에서 그도 자랍니다. 그도 주님 안에서 변합니다. 성품이 변하고 말하는 형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요. 그런데 이때에는 마가 요한을 보는 눈이 그 시각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쓸 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것이 온전히 체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년 정도 소요된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몇 달 동안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2차 선교 여행을 누구를 합류시킬까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간의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누이의 아들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기회를 주고 또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실수하고 했지만 몇 년 지나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그 판단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 지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이 심히 다투어라고 할 때 이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파록수스모스가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가 생겨. 뭐가 생겨서 파록수스모스가 생겨서 두 사람 사이에 파록수스모스가 일어나. 이 파록수스모스라는 헬라어는 영어의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어 여러분들의 파록시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감정폭발, 병리, 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것인데 뭐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감정폭발에서 발작할 정도로 서로 얼굴이 벌개져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서로 파록수스모스가 일어나 피차 갈라지니. 무엇 때문에? 누구 이슈로요?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저놈 안 된다. 가능성이 없는 친구다. 절대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절대 안 된다. 얼마나 사도 바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강력하게 작동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그때로부터 14, 5년이 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경험, 하나의 아픔 또는 배신 이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 안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다루셔서 변화시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15년이 경과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힙니다. 가택연금 형식으로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됩니다. 갇혀 있으면서 4개의 서신을 작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때 로마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곁을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사도를 섬깁니다.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누가 지금 수발 들고 있다고요? 마가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이 골로새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골로새 교회여 이 형제를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여러분 나야 환영하듯이 환영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몇 년 전에 선교 여정 도중에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나약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접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념하는 것. 주님께서 단념하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접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미리 속단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이 되었다가요, 풀려난 뒤에 3, 4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전에 1, 2차 선교 때 하지 못했던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3, 4년간 마지막 사역을 한 뒤에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디모데 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몇 달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써죠.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프링이에요. 제사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이런 것을 술을 부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병 안에 든 그 술이 다 따라지는 것처럼 나의 생명의 그 진액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제 다 소진되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이 마지막 고백인 거죠. 이때 누가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해가 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왔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함께했던 대마가 거듭되는 힘든 환경, 이 역경이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안락한 삶을 선호해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왔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게와 디도라는 사람, 이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축복을 받고 은혼 가운데 이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 곁에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한 사람만 남아있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이를 유익하니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physician 의사예요. 그렇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건강을 돌보면서 아마 그쪽에 있으면서 아마 누가 복음을 지었을 가능성도 많고요. 어쨌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내가 출발해서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생애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보면 마르코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는 Bring Mark with you. He will be my right hand man. Bring Mark with you. He will be my right hand man. 내 오른팔. 내 신복이라고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때 꼴도 보기 싫었던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을 돌보고 곁에 두기 원하는 사람으로 마가를 지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거듭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큰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잠재력을 꽃피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과거의 경험이, 사랑과의 경험이 현재 주님께서 두신 그런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들 때 얼마나 많나요? 유대인 공충학자 미리암 로스차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곤충학자입니다. 그가 실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통 30cm 정도 뛰어오르는 그 벼룩을 높이 10cm 정도 되는 유리컵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이 높이 10cm의 뚜껑에 계속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박사가 뚜껑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 때 뚜껑을 열었더니 유리컵 밖으로 나오는 벼룩이 없었습니다. 몇 마리의 벼룩을 넣고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 그런데 뚜껑까지는 10cm. 나중에 그 뚜껑을 열었을 때 10cm 이상을 뛰지 못하는. 학습된 경험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 인간관계 가운데 학습된 그 경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고 학습된 것은 나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합니다. 왜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요. 더 상처받게 않기 위해서. 그 외피를, 그 껍질을 단단하게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시안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배반과 상처의 기억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상태에서 잘못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예화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유럽의 어느 시골 성당에 그 주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한 소년이 사제 시중을 들다가 그만 실수로 포도주병을 떨어뜨립니다. 왕창 박살이 나죠. 화가 난 사제가 소년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소리 지릅니다. 재단에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 소년이 나중에 자랍니다. 그리고 훗날 유고슬라비아를 수십 년간 공산주의 독재로 지배한 요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동일하게 미국에서 큰 도시의 어떤 성당에서 한 소년이 주교의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포도주병을 똑같이 떨어뜨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교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단다. 넌 언젠가 좋은 사제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믿어줍니다. 이 말을 듣는 소년은 훗날 TV와 라디오로 메시지를 전하고 60권의 책을 저술하고 크게 존경을 받는 대주교가 된 풀턴 제이 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생각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으려 하면서 사람은 바꾸어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하면서 시각을, 생각을 고정시키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일까? 여러분 가운데 잘 아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 하나의 제목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제가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이 책을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에요. 두 번째 몇 년 뒤에 이어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 책은 아직 사보지 못했습니다만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자신마저 포기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 참 이 부 제목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진리 있잖아요. 사람을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어떤 사연이 있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좀 더 나아가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접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대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나를 악하다고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그에게서 언젠가 선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아프게 하고 고통 가하고 배반하고 실망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 마음을 품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을 명령하시고 사랑을 살도록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